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요한복음 강 12번째 시간입니다. 자,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습니다. 4장 27절부터 42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제자들이 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대인이 이상 여기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까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이 이룬 열매를 먹으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하느니라. 그러한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않는 것을 거두어 보면 너희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것에 거둔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 예수를 믿으시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정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학시며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에 부르신 줄 알느냐 하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오늘 저녁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또 말씀을 받는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깊은 뜻을 깨닫고 또 성령의 그 깊은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하여 저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 기쁨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고 저희들이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따라 또 순종하며 사는 주님의 충성된 그런 모든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그 4장 1절부터 26절까지 예수님과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를 가는 도중에 그런데 그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그 수카라고 하는 곳에서 그 예수님이 목이 마르셔서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그 여인을 주님께서 택하시고 사실은 거기서 그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목이 마르셔서 거기서 우연히 이 여자를 만난 것이지만은 그 내용을 깊이 보면은 주님께서 이 여자 하나를 만나시기 위해서 일부러 제자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로 통해서 다른 유대인들이 그걸 피해서 일부러 삥 돌아서 갔는데 예수님은 직통 아주 그 가운데로 만나러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 여인을 만나고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숨은 비밀을 비밀이라기보다도 그 마음속에 깊이 그 통 안에 있는 자기 스스로 그 결혼하고 나서 여자가 애를 낳지 못해서 그래서 이 자기는 저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마음속에 깊은 그 guilty feeling이나 이런 것을 주님께서 다 이제 허물어 주시고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내가 먹으면은 이제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으리라 하는 그 깊은 뜻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여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믿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참 순종했어요.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분의 이 여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실 이 여자가 한 일은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사로서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그런 여자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그 이름도 몰라.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의 그 과거를 참 부끄럽고 또 자기 스스로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이것이 다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고 이제 청결하게 씻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늘 제목을 27절부터 42절에 있는 그 구절에 제목을 붙여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세 토막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구별해서 보면은 27절부터 30절에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고 많은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는 방법을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1절부터 38절에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서부터 나머지 42절까지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제 증거해야 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거기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절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으로 가서 27절, 4장 27절에 보면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지금 사도 요한이 글을 이제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것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도 그 자리에 그때 있었어요. 있어서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제 이거를 자기 다시 생각하면서 이것을 썼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에 예수님을 자기네들이 랍비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랍비의 예법을 따르면은 유대 남자가 길거리에서 여자하고 절대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길거리에 나가서는 그 유대 남자가 자기 부인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만큼 이스라엘 사람들 굉장히 아주 그 스트릭트하고 엄격하게 자기네들의 율법을 그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자기가 부르는 자기네들이 부르는 선생님 랍비가 이게 지금 대낮에 더군다나 이방인이라고 자기네들이 깔보는 사마리아 여인하고 같이 다정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12명이 지금 이게 그 shocking state에 있어요. 아주 깜짝 놀라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그런데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리가 없더라 이런 겁니다. 이게 분명히 우리 선생님은 특별하신 선생님이고 기적을 베푸시는 선생님이고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다 읽으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그런 선생님인데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뜻이 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아는 거는 그 유대 율법에 의해서 랍비가 여자들하고 얘기 안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여자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분명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다. 무언가 이 무엇이 있을 건지 한번 두고 보자라고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드디어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대화를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그 야곱의 우물에 온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물에서 물 뚫어 왔어요. 물 뚫어. 근데 물을 뚫어 왔는데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면 물동이를 가지고 왔어요. 물동이가 지금 생각하는 플라스틱 바켓이 아닙니다. 플라스틱 바켓이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 진흙으로 이 그 불에 구워서 만든 아주 투박하고 무거운 이런 그, 그 항아리입니다. 항아리. 그래서 이 물 그 항아리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은 머리에다 이고 다니지 않고 어깨에다 이렇게 짊어지는 게요. 어깨 한쪽에다가. 근데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래야 물을 많이 떠고 거기다 담으니까. 또 우물이 굉장히 깊고 그래서 그걸 여러 번 그걸 이제 들어다가 거기다 항아리에다 부어서 그래서 이 항아리가 차면 그걸 들어서 어깨에다 이제 짊어지고 그러고 아니면 또 등에다가 짊어지고 그렇게 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 여자가 자기가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을 온 이 목적을 싹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그러고 다음에 이제 동네를 향해서 그냥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네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여기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는 자기네들도 그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있는 그 유대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그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랍비들이 가리키고 그다음에 종교 그 제사장들이 가리키고 서기관들이 가리키는 이 가리키는 내용이 전부 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자살 거다. 메시아가 오면은 다윗 왕 때처럼 우리가 모든 그 종들을 다 부리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세금 안 내고 잘 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거라고. 물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 있는 하나님 말씀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그런데 이 이방인 사마리아에 사는 이 여인이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 원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이 이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는데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랫동안 이것이 자기네들의 풍습으로, 컬처로 다 왔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보통 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너와 나의 그 대화 속을 다 듣고 뭐 재판하시라, 판단하시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싸움 올 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냐고 싸워서 그래서 이걸 서로 뭐 목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주먹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다가 그들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은 당신과 나와의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실 줄을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걸 끝나는 버려요. 그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평소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자기네들이 그 컬처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네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가장 그 잘 섬기고 잘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아요. 근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 유대인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피를 받아서 그래서 자기가 이제 여자로 태어나서 아들을 낳아서 자기 배에서 낳은 그 아들이 그 가장 유대의 여인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혈통을 내는 그 남자의 여인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하는 것이 이제 내 배에서 그 메시아의 후예가 나오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이 유대 여자들이 아이를 낳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저주를 받았구나라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그 길티 필링을 가지고 살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 성령의 맛을 보고 난 다음에 거기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죄의식 속에서 이제 해방돼서 그래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만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기다리고 우리가 그렇게 또 바라던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뛰어가서 얘기하는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온 동네 사람들이 깜짝 그냥 다 놀란 거예요. 이 보통 우리 생각에 아니 그 여자가 가서 뭐 물 길러 갔다가 갑자기 와가지고 정신 이상이 된다고 왜 갑자기 메시아 왔다고 얘기를 하느냐?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지도 모르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든 그 컬처가 삶의 모든 포커스가 이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시면은 언젠가 우리가 바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은 우리의 이제 삶이 바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그 북한의 지하교에 사는 있는 사람들이 언젠가 그 공산 정권이 무너지면은 김정은이가 없어지면은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그 월십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의사의 표현도 마음대로 하고 여행도 마음대로 다니면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이제 이러한 마음으로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렇게 그 살고 있었죠. 종교적인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사람들이 그 얘기에 대한 정신 온통 다 그 어텐션을 하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서 나오더라고 그랬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떨어졌는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동네에서 나와가지고 이 여자가 한 말 한마디에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는 그 소리에 전부 다 나와서 여기까지 이제 광야에 그 야곱의 우물이 있는 데까지 뛰어오는 겁니다. 걸어오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겠다. 이 메시아가 어떻게 생겼냐. 메시아가 무슨 말을 하냐 하고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쫙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시아를 만나는 여기 참 그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분명히 알았던 이 여인과 메시아를 모시고 다녔던 열두 제자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열두 제자는 그 예수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자기네들이 어렴풋하게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은 정말 자기네들이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킬 그러한 메시아다라고 생각지는 않았었어요. 자기네들이 적어도 나중에 그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많이 예수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예수님하고 매일 먹고 자고 하면서 그렇게 살았어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니 하나님이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자기네들을 이제 해방시켜줄 그러한 그분이라는 것을 자기네들은 생각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딱 한 번 만나고 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진. 그래서 자기가 그 흙으로 만든 진흙으로 만든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동네에 가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합니다. 이 여인이 그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전한 그것은 사실은 너무나 내추럴한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확실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내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면은 그러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다녔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나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은 정말 반사적으로 그 성령님의 강권적인 그러한 그 인도함을 받아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뛰어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영적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 그거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1장 8절이 내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은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그다음에 사마리아를 반드시 거쳐요. 사마리아 그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고 해서. 지금 이 여자가 여기 아주 good example입니다. 이름도 없는 이 여인이.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여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증인을 하는 거죠. 그 증인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witness는 내가 눈으로 봐야만 내 증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눈으로 보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증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실 그 증인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증인이라고 하는 이 헬라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로 순교라고 하는 뜻입니다. 순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하는 그런 뜻이 여기 숨겨져 있어요. 이 여인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그 증거하는 말은 사실은 이미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미 다 거쳤습니다. 우리가 그 잘 아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부터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도 예수님께서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하고 안드레하고 그다음에 요한과 야곱이 그 물을 바다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못 잡아서 이제 그들에게 다시 가서 그물을 이제 깊은 곳에 던지라고 그래서 물고기가 잔뜩 잡혔죠. 그러고 나서 이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아,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하고 그다음에 나는 죄인이니까 여기서 떠나시오 라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내용이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봅니다. 그런데 거기 그 후에 보면은 그들이 그물을 다 고기 잡은 거 다 하고 그다음에 그물을 다 버리고 그냥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했어요. 따라왔습니다. 예. 그렇게 따라왔던 그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벌써 불과 얼마 안 됐는데 그런데 자기네들이 그 예수님을 보통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하고 따라왔던 것을 벌써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나를 누구든지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메시아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를 구원할 자라는 것을 주님께서 많이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Follow me.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라. 예수님의 그 원하시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그 보여주시는 것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떠나야 돼. 가야 됩니다. Go 하고 주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쉽게 예수님에게 부름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임명을 오데인을 받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요. 쉽지 않다. 거기에는 반드시 You have to pay the high price. 아주 큰 대가를 네가 치러야 되는 그런 자격 그래야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에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길 가실 때 혹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신지 저를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케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케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그리고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아주 강한 요구를 하십니다. 나를 따르려면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것이 없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편안히 안식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가는 데는 모든 것이 다 이렇게 hostile하다. 나한테 다 대적하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영접해 주는 데가 없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랬더니 또 딴 사람이 와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쫓으라 라고 했더니 그가 가서 먼저 내 부친을 나를 따라오라고 했던 그 사람이 happen to be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장사를 지내야 되겠더니 주님께서 하실 말씀이 죽은 자로 자기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이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소린가? 이게 무슨 동문서답인가? 이 사람이 뭐 굉장히 신령한 얘기를 해서 좀 얘기를 들으려고 좀 따라가려고 했더니 허무맹랑한 이런 소리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영의 사람이 되려면 영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거죠. 육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제 생수를 마시고 영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영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기 죽은 자를 장사하라 장사하게 하리라 하시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 우선순위, 영적인 사람의 우선순위를, 프라이어리티를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이 가셔서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 먼저 가서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우리 가족하고 잠시 굿바이 하고 그러고 오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이거는 참 우리의 그 삶에 이런 그 관습에서 삶의 어떤 그 소사이어티의 어떤 그 컬처에서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그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알고 순종하고 가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그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희생이 없이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님이 그 병자들 고치고 귀신들 쫓아내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배고픈 사람들 밥 먹이는 거 이거 보고 따라온다면 그럼 일찌감치 포기해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의 콜링을 제대로 알고 내가 너를 어떻게 얼마나 더 깊게 앞으로 너의 모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너를 인도하는 그것을 깨달으면 너의 그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사람이 구약에도 하나 있었죠.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만나는 그 자리에서 엘리사는 아주 부자였었습니다. 농지가 크고 소를 24마리 가지고 밭을 갈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했더니 엘리야가 가서 엘리사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엘리사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로 가서 내 가족에게 작별을 하게 합소서. 그랬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아주 혹독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불러서 너로 하여금 나를 따르게 나의 후계자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그 사람들에게 그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을 따르면 너는 나를 따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깨닫고 엘리사가 이제 툴툴 털고 엘리야를 따라가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 2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열왕기 상 19장 쪽에서부터. 그런데 이 주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통해서 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그 사실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세요 해서 그 교회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불러서 교회 등록만 시키면은 그러면 이 사람은 됐어 라고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그래. 교회 다니면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얘기예요. 끝까지 우리가 더 성숙해져야 되고 더 내가 그 예수님을 따르는 그 값을 내가 높게 지불을 해야 되고 내가 그만큼 내가 그 sacrifice를 해야 되는 거고 내가 그만큼 손해를 각오를 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셨느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예, 우리의 그 주님을 따르는 그 콜링은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3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부른다는 것은 이거는 하늘로부터 부르는 그 하이 콜링이라고 그랬어요. 하이 콜링. 그냥 나오세요. 교회 와세요.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는 그 하이 콜링이 된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앞으로 온 영원한 생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러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세요. 내가 절대로 너 손해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네가 나를 믿고 순종하고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신다면은 그분의 하신 말씀을 전체를 다 믿어야 돼요. 내가 요거는 내가 좋으니까 들어서 좋으니까 믿고 저거는 싫으니까 내가 안 믿고 이게 소위 그 캐프테리아식의 그런 신앙은 안 됩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 받고 그리고 순종하고 따를 때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신 거예요. 보고 계세요. 그러다가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또 필요하고 또 우리 그 기도가 주님의 기뻐하실 뜻을 상달할 때 주님께서 응답도 해주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게 어느 때가 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아니면 내가 이제 다 나이가 많이 차서 이제 내가 언젠가 죽을 때 되면 그때쯤 믿겠습니다 라고 사람들이 야근척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고 나서 한 시간 후에 나가서 자동차에 차고 나서 죽을는지 아니면 벼락을 맞아서 죽을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전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기 때문에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바로 구원 받을 때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사마리아 첫 번 전도사로 쓰임 받은 무명의 여인. 이곳에서 이제 주님과 깊은 이 여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이제 31절부터 38절 사이에 나옵니다. 거기 한번 보세요. 31절부터 38절 그 사이입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사대 라비여 잡수소서. 이제 그 제자들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서 먹을 것을 사왔습니다. 자, 이거 여기서도 그 제자들이 사실 유대인들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는 그 동네에 가서 이제 돈을 주고 음식을 사왔어요. 사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래도 자기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네들 자존심 같은 거 내려놓고 가서 그 유대인들이 그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들이 하는 가게에 가서 이제 물건을 팔라고 해서 음식을 사가지고 그 다음에 먼 길을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물건 먹을 것을 떡을 가져왔으니까 선생님 드십시오. 그랬더니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랐죠. 아, 이 선생님 우리를 쫓고 하나? 먹을 걸 감춰놓고 나서 우리를 먹을 걸 사라고 이렇게 보냈나? 근데 그게 아니죠.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아니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 없는 동안에 먹을 걸 가져와서 갖다 드렸나? 그러면서 예수님의 눈치를 슬슬 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알게 알듯 모르듯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것이 나의 양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나의 양식. 예. 예수님은 물론 육신을 가져서 그래서 육신의 배가 고프셔서 그래서 때가 되면은 배에서 꼬라락 소리도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실 때 훨씬 더 높은 영적인 차원의 깊은 비밀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예.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것이라. 네. 사실 예수님은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사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모아놓고서 같이 집회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식사 시간을 넘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가 안 고파요. 그냥 그대로 그냥 계속해서 성령께서 붙잡아 주셔서 그래서 아주 뿌듯하고 힘도 나고 그래.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저녁에 오면은 그때 이제 배가 고픕니다. 그런 걸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순종하는 거면은 그것이 나의 주님이 주시는 양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다시 또 이제 육의 사람들의 말과 영의 사람의 말에 서로 이제 그 동문서답 같은 그런 이야기를 주님께서 주고받으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주님의 그 프라이머리 미션, 중요한 주님의 이 땅에서 이루는 그런 일로 생각을 하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홀로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내용 중에서 17장 4절에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주님께서 착실하게 이것을 이 땅에 살면서 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도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아버지를 먼저 높이십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기억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나에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에게 이것을 전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제 그 추수할 때라고 하시는 말씀을 여기서 주님께서 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됐다. 그 너희들은 이제 육의 눈으로 볼 때 이제 그 밭에 보리 심고 그다음에 이 밀을 심은 이것을 이제 보면서 앞으로 이것이 더 커서 이제 한 3, 4개월 지나야만 추수할 때가 되는데 근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미 벌써 추수 때가 충분히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 영적인 추수죠. 영적인 추수. 이 영적인 추수는 언제나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마태복음 9장 38절에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 열심히 전하십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거는 우리가 용기가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저 사람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제가 한때 회사 다닐 때, 복음 전도지 있죠. 영어로 된 복음 전도지, Gospel Tract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오더를 해서 샀어요. 그게 뭐 한 100개씩, 300개씩, 500개씩 있는데 좋은 거로 해서 그걸 사가지고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거기 이제 손 씻고 그다음에 타월을 닦고 오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꼭 몇 장씩 갖다가 슬그머니 갖다 놓고 와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가보면 그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아 누군가가 이걸 집어가서 보고 있는구나.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면은 맥도날드 햄버거 집에 가고 피자 집에 가서도 거기서 와서 사서 먹고 나서 거기다가 그 가스펠 트랙을 고금 전도지 이걸 슬그머니 하나 놓고 나옵니다. 누가 가져갈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놓고 그거 보고 계세요. 거기다 놓고 그다음에 슬그머니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 여기 내가 복음 전도지를 두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누군가 꼭 필요한 사람 그것을 받아서 읽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제가 그것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전에 그것을 많이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하게 된 이유는 제가 그 영어로는 그 트랙이라고 그러는데 가스펠 트랙 이거를 그 스페인의 보건부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나 서전 제너럴이죠 그 보건부 장관이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어려운 지경에 처했을 때 그때 참 사면 초과의 그 위치에 처해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힘들고 그다음 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가 이걸 자살해야 되나 죽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근데 집에 왔는데 봤더니 자기가 그 신고 있던 신발에 이 그 껌이 밑에 바닥에 껌이 붙었는데 껌을 그 모르고 내가 그걸 발다 밟아서 그게 발바닥에 붙었는데 그 껌에 붙어온 거기에 쪽지가 가스펠 트랙이 거기 달려서 붙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달려붙었나 하고서 이게 종이 떼어봤더니 거기에 예수 믿으라는 그 복음 쪽지가 전도지가 거기 달려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서 읽으면서 아 내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곤고한데 누가 나한테 이거를 이 발 밑에 있는 내 그 발바닥에 껌을 붙여서 그래서 이걸 나에게 수건하고 그리고 이 사람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이제 귀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더 정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 다음에 스페인의 그 보건부 장관이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한 기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그걸 그 장소를 찾고 아니면 뭐 기회를 찾고 올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항상 준비하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내가 기도하면서 남들이 알게 모르게 이것을 주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이 굉장히 내가 뭐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이것을 전해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가서 이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그러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합니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의 즐거움입니다. 뿌리는 자는 누구고 거두는 자는 누군가? 물론 여기서는 지금 뿌리는 자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열매를 거두고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3년 반 정도를 제자들과 같이 다니시면서 많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 복음도 전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이거를 자기네들이 다 일일이 다니면서 일일이 받아 적은 것이 아니었죠. 그리고 그냥 자기를 따라다니고 같이 그냥 또 심부름하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열흘 동안 기도하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나서 성령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 강림절에 성령의 내주함을 이들이 겪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하고 같이 만나서 지냈던 그때 나누던 것을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다 기억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제 이것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요한 마가 또 누가 마태는 이것을 다 이제 책으로 써서 이제 복음서로 남게 되었죠. 이렇게 하셔서 그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그 씨 뿌린 것을 이제 이들이 열매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것을 여기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예, 이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했을 때 내가 어찌할까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 3천이나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 되었더라 하는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또 같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 이기적인 생각, 이거는 내 거, 저거는 내 거 하고서 이렇게 하던 그런 생각이 하나도 없이 성령께서 모두 다 같이 통용하는, 같이 한 마음이 돼서 모두 같이 쓰게 하는 그런 폭넓은 그런 사람들로 다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게 이제 그 열매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거두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그 종교에 열심히 했던 제사장들의 몇 명들도, 여러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예수님께서 내가 씨를 뿌리고 이제 그 거두는 자가 나와 같이 즐거움에 기뻐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바로 이루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6절부터 9절에 제가 거기 금년 초에 거기에 대해서 쭉 설교를 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동역자, 파트너십이 되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제일 처음이 뭐죠? 제일 처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과 복음의 동역자가 돼요. 가스펠 파트너십.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동역자가 돼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의 동역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재정의 동역자가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복음을 위해서 또 영적 싸움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재정의 축복에 하나님께서 동역자로서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의 그 거두는 자로서의 축복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시지만은 우리가 이러한 그 거두는 자로서 열매를 맺는 것을 하늘나라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그런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예,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뿌리고 어떻게 거두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으면은 내가 그러면 이 다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죠. 그게 시작입니다. 내가 나와서 이제 제일 처음에 교회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또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을. 그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그다음에 내가 변화되죠. 이 여인처럼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내 안에 성령이 뜨거워져서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내가 참 그 뜨거운 심령을 내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되고 내가 무엇을 보든지 내가 세상의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저 사람이 지옥을 가느냐 천국 가느냐 이렇게 보게끔 되는 그러한 그 단계가 우리에게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작이 돼서 더 깊어지면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제 또 거두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시대적인 그 분별이 분별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느 때에 살고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 때가 가까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되시면은 그러면 우리는 그럼 나는 무엇이 되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가리키고 기도하는 그 신부들의 그 준비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신부들의 모습으로 네가 깨닫고 그렇게 좁은 길 협잡한 길로 끝까지 가기를 원할 때 이 사탄이 가만히 안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을 우리가 또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 이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할 때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영적 싸움을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귀신을 쫓는 것도 그렇고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겨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 이것이 바로 그 거두는 자의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심부름만 하고 같이 기뻐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은 우리가 기쁨으로 여기에 동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봅니다. 그 다음에 39절서부터 보면은 그 이제 그 여자가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그런 얘기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는 여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하는 얘기 가운데에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나의 과거도 쭉 다 이제 얘기했다 그런 얘기죠.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 여인의 증거로 인해서 그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그 여자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저기 프레이스 리포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어떤 간증이 없으면 내가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러한 그 증인, witness, 그 testimony 이게 없으면은 그러면 내 믿음이 그대로 그냥 식어버려, 사그러져 버려. 이것이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역할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이제 환난 때 대환난 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간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면은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라고 했어요. 저는 여기서 사탄입니다. 그 많은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크리스천 브라더 시스터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보혈과 그 다음에 자기의 증거하는 말, 이 증거하는 말은 이게 테스티모니인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변화됐다는 그 확실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죽기까지 목숨을 내놓고 이것을 지키는 자들이 결국 이긴다는 얘기를 여기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내가 주님과 내가 어떻게 만났는가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길 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그러한 반열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40절에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니라 하였더라. 이 놀라운 고백을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하는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쁨은 이방인들이라고 이렇게 무시하고 말도 하지 않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기뻐하심을 보시고 그들에게 요구를 두시고 그들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이틀을 더 같이 지나십니다. 유대인들 보통 그 유대에 사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그 근처로 지나가기도 원치 않는데 예수님은 그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 제자들하고 같이 이틀 동안은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지내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셨어요. 여기에 그 여러분 열두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들에게 같이 웃고 또 떠들고 얘기하고 재미있게 지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궁금해하는 거 다 대답해 주시고 그랬는데 이들은 아직도 유대인들의 그 위치에서 굉장히 거북한 이러한 그 엉거주춤한 믿음으로 그냥 예수님 주위에서 서성서성 했을 거를 내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추측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능력,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이 이방인들 전혀 예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언젠가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얘기만 막연하게 듣고 있던 이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내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지를 아미라라고 이런 고백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이 사람들을 억지로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런 것도 아닌데, 이들은 바로 우리가 이틀 동안 같이 얘기하고 같이 우리하고 지냈던 분이 바로 구주, 우리를 구원하신 세이비어, 메시아다 하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쓴 내용도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노니 그랬어요. 이 사도 요한은 물론 요한복음을 쓴 그러한 사도지만은 사도 요한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예수님의 그 가슴에 머리를 묻고 그 예수님을 보았고 증거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증거한,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죠.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주로 다니면서 유대 사람들 많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지도 하셨지만 회당에 주로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랍비고 그 다음에 그 바리새인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이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또 예루살렘에서 말할 것도 없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을 다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조금 모아놓고서 가르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님께서 직접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이고 종교적이고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이런 사람들인데도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마치 그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붙잡아 놓고 나서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내가 너를 그 십자가에 보낼 그 형틀에 보낼 수도 있고 그런데 나에게 잘 보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18장에. 근데 그 마지막 그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는 바로 여기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8장 18장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가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했을 때 빌라도가 거르되 그러면은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러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라고 진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모릅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그냥 벼락을 일을 다 하면서 그리고 평생을 헤매죠. 바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은 거기서 내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진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가 꼭 붙들면은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 당시에 보수적인 종교 지도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메시아를 보고 메시아를 배척했습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무 표적도 구하지 않았던 그 이방인 취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들은 예수님을 바로 세상의 구주로 알고 고백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빼앗게 됩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제일 5장에서 산상수훈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했어요. 그 뜻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그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가난하고 그 다음에 소망 없이 우리가 언젠가 내가 죽으면 메시아를 볼 것인가, 언젠가 내가 이 여기서 고통에서 벗어날 것인가 하고 그렇게 살던 그 참 심령이 가난하고 실제 자기네 삶도 가난했던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에게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만했던 그 제사장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못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정말 신부가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항상 겸손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항상 살길 원하는 그러한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매일 저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그 기도를 할 때 또 그리고 우리가 그 더 성숙해지고 더 겸손해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이것을 제일 싫어하는 것이 바로 악한 영들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 끝까지 계속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항상 조심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겸손하게 내가 항상 내가 죄인 된 모습을 항상 기억을 해야 돼.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겸손하게 그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성숙한 그러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주님께서 우리 메시아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그 대화의 결론 부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제자들 속에서 주님의 과연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는 것도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셔서 저희들도 깨달았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눈으로 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으로 저희들이 항상 배부르고 그리고 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영의 사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살 때 육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영의 눈을 가지고 봐서 저 사람이 바로 천국을 갈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지옥을 갈 사람인가 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면서 항상 주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이 나의 마음속에서 늘 맴도는 그러한 주님을 사랑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꼭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